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3장. 그대는 교우들을 깨우쳐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언제나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아무도 헐뜯지 말며 다투지 말고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하게 하여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아 잘못된 길로 빠졌었다. 그리고 온갖 욕망과 쾌락의 종으로 매여 살기도 하였다. 우리는 악한 마음과 시기심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남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진 그분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그대는 이런 점들을 강조해서 가르쳐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온 마음을 쏟게 하여라.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대는 어리석은 말다툼이나 족보에 관한 이야기나 논쟁이나 율법에 관한 싸움은 피하여라. 이런 것들은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한번 타일러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번까지는 타일러라. 그 뒤로는 아는 채도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비뚤어지고 죄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믿어도 좋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그대에게 보내는 대로 그대는 서둘러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너라. 나는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하였다. 법률과 세나와 아폴로가 여행하는 데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어라. 우리 교우들도 선한 일에 힘을 써서 남을 위하여 날마다 쓸 것을 마련해 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문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유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서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땅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지중해의 헤들론을 거쳐 르모하맛에 이르렀다가 스닷 브로다 시브라임에 이른다. 시브라임은 다마스쿠스 지역과 하맛 지역의 중간에 있다. 거기에서 하우란의 경계선에 있는 하살 핫대군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하살 예눈에까지 이르는데 다마스쿠스와 하맛에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은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길라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멀리 사해의 다말에게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은 다말에서 시작하여 무리봇 가데스의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이다. 이 바다가 경계가 되어 르오하마스로 건너편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의 경계선이다.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가져라.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부쳐 사는 거류민들과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 거류민에게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유산으로 떼어줘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은 말이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시편 69편 30절에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100편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3편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사야서 12장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사야서 63장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신앙생활에 만약 감사하는 마음을 띄워놓고 보면 그 생활은 바람 빠진 공처럼 무기력하고 실증만 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 되고 의식적인 반복만 있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믿음이 있을 때 자연을 보고도 감격하고 인정해도 감격하고 주님의 십자가에도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사물이 추하고 평범하게 보이며 모든 행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헌신의 생활은 고정되고 냉담, 비평, 질투로 일관되게 됩니다. 감격 없는 헌신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주심에 감격이 있는가 우리를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받은 것이죠.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거듭남의 기쁨이 있는가도 살펴야 되겠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거듭남의 기쁨이 확인된다면 역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 계시다면 부끄럽지 않겠는가도 역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속히 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딴짓을 하면서 헛된 위로를 구하고 있지 않은가 역시 살필 필요 있습니다. 일꾼 삼아 주심의 감격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마음을 물질을 건강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만큼 드리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미루지 말라, 기다리지 말라, 드림을 연기하지 말라는 요청들을 봅니다. 세상의 문턱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죄의 줄을 끊어라, 언제까지 붙잡고 있겠는가? 우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은 우리 주 예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바울사도의 탄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생애의 거의 마지막 때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구원의 감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평생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하여 예수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을 치료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 후에는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구원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신의 일에 보람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직업으로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생명의 활력을 볼 수 없는 것은 생명의 감격이 없는 탓이며 감격 없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 없는 삶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로마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요한계시록 2장 4,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울은 성경마다 교회마다 그의 함께한 일꾼들마다 감사를 이렇게 수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섬김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감격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그러지지 않는 그런 감사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큰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예언의 성취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통신하는 수단으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9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충고자였으며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해설자이자 때로는 백성의 양심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초자연적 선견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미리 쓰는 역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관점은 선지자의 사역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은 후에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주어질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해석에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지난 후 그 예언이 성취될 때 그것은 그 선지자에게 초자연적 선견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언이 어쩌다가 우연히 맞을 수도 있지만 수십 가지 예언이 정확하게 그대로 맞을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도받았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어느 예언이든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단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예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명확하게 그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예언은 인간의 예지 능력을 뛰어넘어야 한다. 셋째, 예언이 소망이나 두려움에 대한 예측이어서는 안 된다. 넷째, 예언이 과학적 혹은 정치적 예측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줄 베린이라는 사람이 미래에 잠수함이 개발될 것이라고 한 말은 단순한 과학적 예측이지 참된 예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줄 베르는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데 근대 SF 공상과학 소설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해저 2만 마일, 기구를 타고 5주일, 80일간의 세계 일주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예언은 분명해야 하며 그에 대한 성취도 명확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예언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문체에 따라서 해당 문체에 맞는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의 예언에 상징이나 비유적인 묘사가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일곱 별들과 일곱 금촛대의 환상을 봅니다. 요한은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일곱 별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고 일곱 촛대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환상들이 때로는 문자적인 의미를 지닌 것도 있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예언을 문자적인 예언의 성취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성취된 예언 가운데서 다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신상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잊어버린 후 선지자 다니엘을 불러 그것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경험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해주었습니다.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이며 그 발의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큰 형상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신상을 무너뜨린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신상이 내 왕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첫째 왕국을 상징하는 순금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뒤이어 은으로 상징된 두 번째 왕국이 나타나고 후에는 노수로 상징된 세 번째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쇠처럼 강하기도 하고 진흙처럼 약한 면도 있는 네 번째 제국은 분열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늘의 하나님이 네 번째 왕국 시대에 세울 나라인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옵니다. 이 예언을 하비 W. 에베레스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예언과 세계 역사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역사의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순금머리에 해당하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은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메대와 바사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노수로 도그마한 갑옷을 입은 군인들을 이끌고 알렉산더 대왕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르고 그리스 제국을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에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이루어진 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쇠처럼 강하기도 하고 흙처럼 약한 부분도 있던 네 번째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두 개의 수도를 가진 분열된 제국이었습니다. 과연 로마는 강대한 제국이 될 만큼 강한 민도 있었지만 다른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지 않고도 무너질 만큼 약한 면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 큰 신상을 산산조각으로 무너뜨린 돌은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이 세울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다른 제국들과는 달리 이 나라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나라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혁명이나 정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장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그 나라의 성장은 세상이 일찍이 목격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서 예언과 실제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을 제외하고는 아직 어느 나라도 제국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 예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복 대신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신명기 28장 37절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처럼 유대인을 모욕하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맞아도 싼 유대인들, 네 콧대를 유대인처럼 꺾어버릴 거야. 다음은 신명기 28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 예언은 주전 63년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때와 주후 70년 에루살렘 멸망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로마가 먼 거리에서 그들을 치러 왔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기는 예언에서 말한 대로 독수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살았던 당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로마인의 만행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거의 남겨두지 않고 죽였다. 로마인들은 붙잡은 유대인을 조금 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륙하고 사람들이 도망하는 집에 불을 질러 죽였다. 살육 명령을 받은 로마인들은 노인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죽였다. 신명기 18장 57절에 포위당한 사람들에 대한 애언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요세푸스는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한 그 재앙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자세한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28장 64절과 65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서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언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니니웨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니니웨는 아수르 수도로서 한때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이 도시보다 더 악한 곳은 없을 정도로 그 도시의 죄악은 심각했습니다. 아수파니팔 왕은 얼마나 포악했던지 아무리 잔인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는 무서워 떨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도시를 정복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손과 발과 귀와 코를 자르고 눈을 뽑아 죽인 시체들이 성 밖에서 두 무더기 산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무더기의 산은 사람들의 머리고 다른 한 무더기는 사람들의 손발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불살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악행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훔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가 니느웨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다음은 나훔이 한 말입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에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나훔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스바냐가 한 예언입니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시리니 어찌 이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의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냐 2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니느웨의 폐허를 지나던 제노폰이 파르테안 도시 건설을 위해 니느웨의 잔해를 가져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니느웨의 폐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벨라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자신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니느웨는 멸망한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을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 후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이사야서 13장 19절부터 21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세상에서 공주 같은 도시였습니다.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도시의 폭은 25km였는데 이것은 고대 도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90m, 그 폭은 2.4m인데 지하로 내려간 성벽의 깊이만도 10m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철저하게 파괴되어 황량한 폐허로 변해버리고 방문객들만 쓸쓸하게 맞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여행객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바벨론에는 사람 발에 밟히는 흙더미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이렇듯이 바벨론에 대한 이사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1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주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10-20년 전에 이미 널리 읽혀졌던 복음서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희고 단단한데 하나의 길이가 11m, 높이가 2.5m, 두께가 5.5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돌로 지은 건물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성전은 남겨두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군인 가운데 하나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미친 듯이 화가 나서 불붙은 횃불을 낚아채 황금문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건물이 불에 탔고 타이터스는 마침내 성전 파괴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은 그 기초까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다른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